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집중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심령 속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사진 퀴즈 하나 풀면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이제 나오는 사진을 보시고요, 거기가 어떤 곳인지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가 어떤 곳인지 그 짐작이 가십니까? 예. 그 뭐 보니까 뭐 정확한 명칭 아니더라도요, 야 저기 어떤 곳이다 이렇게 좀 감이 오시는 분 계셔요? 아파트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휴양지에 있는 대형 콘도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백화점 같기도 한데, 자 저곳의 모습을 좀 더 가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봤던 사진은 위에서 촬영한 것이고요, 지금 본 사진은 예, 정면에서 찍은 건데 아주 화려한 그 야외 공연장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혹시 여러분 중에서 조금 전에 봤던 첫 번째 사진하고 저 두 번째 사진만 보고서 아 저기가 어떤 곳이다 예, 아는 분이 있다면, 맞추는 분이 있다면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 중에 거의 대부분 예, 저기가 어딘지 아직 모르실 겁니다. 자, 세 번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봤던 두 번째 사진은 밤에 촬영을 한 것이고 저기 있는 세 번째 사진은 낮에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그 야외 공연장처럼 보이는 그 입구, 예, 그 입구를 찍은 건데 어떻습니까? 밤의 모습하고 낮의 모습이 전혀 다르죠. 예, 조금 전에 밤에 봤을 때는 아주 화려한 야외 공연장처럼 보였는데 저기 낮에 보니까 무슨 뭐 한적한 공원이나 무슨 식물원, 예,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저곳이 어딘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예, 다 아시겠죠? 예, 배입니다. 근데 그냥 배가 아니라 초대형 크루즈호.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건요, 저 바다에 떠 있는 저 크루즈호 배 내부였어요. 내부. 이제 저 배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호인, 이름도 아주 대단합니다. 로얄 캐리비안 오아시스 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전체 길이가 무려 362m, 폭 너비가 47m, 승객과 승무원을 합쳐서 약 7,500명이 탑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저 혼자 대단한 겁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서울에 있는 63빌딩 아시죠? 63빌딩 높이가 약 250m예요. 그러니까 저 63빌딩 높이보다 저 배 길이가 110m가 더 긴 거예요. 근데 저 로얄 캐리비안 오아시스 호, 사진에 조금 전에는 안 보여드렸는데 안 나왔는데 저 안에는 심지어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도. 예. 여러분들 혹시 짧게는 일주일이고 제일 긴 건 6개월 코스라고 하는데 가실 분이 있으면 저 안에서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당은 없어요. 절은 없고 저 안에 이제 교회는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은 저기 있는 저 오아시스호를 우리나라 기업인 STX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정작 우리나라 뭐 인천항은 말할 것도 없고 부산항에도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왜 못 들어올까요? 예, 북한대교에 걸려서 북한대교에 걸려서 못 들어온대요. 그만큼 저 배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닌데 나 예전에 그 부산항에서 저 크루즈호를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 배를 보신 게 아니라 저 배의 3분의 2 정도 크기인 예, 보이저호라는 동생 크루즈호를 보신 거예요. 아무튼 배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의 도시다, 이렇게 말해야 더 어울릴 만한 정말로 대단한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자 그런데 저렇게 엄청난 규모의 배든지 뭐 아니면 뭐 낚시꾼 한두 명이 탈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통통 배든지 좌우간 모든 종류의 배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암초예요. 저것은 올해 3월 25일 전남 신안군 흑산도 앞바다에서 163명을 태운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된 사진이에요. 해무가 워낙 짙게 껴서 화질이 뿌였습니다만 자세히 보면 배가요 암초에 부딪힌 정도가 아니라 암초를 타고 넘었어요. 그렇죠? 배가 암초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다행히도 재빠른 대처로 163명 전원이 구조됐습니다만 자칫 제2의 세월호 사건이 될 뻔한 아주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렇게 바다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크고 작은 암초는요 모든 배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일단 배가 암초에 부딪히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타격을 입습니다. 심한 경우 배가 침몰하게 되죠. 그리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와 같은 암초에 대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2절로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예, 저기 본문 12절을 보니까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온 그들이란 누구냐?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던 이단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는요 이단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암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 본문 저 12절로 13절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들 이코르 암초라는 표현만 나온 게 아니라 이어서 다섯 가지 표현들이 연속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 이코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그들 이코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그들 이코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그들 이코르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그들 이코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렇게 모두 다 합해서 여섯 개의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섯 가지 표현을 동원해서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던 이단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섯 가지 표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맨 처음에 나오는 그들 이코르 암초라는 표현입니다. 그들 이코르 암초라는 표현, 그 다음에 나오는 다섯 가지 표현들은 맨 처음에 나오는 그들 이코르 암초라는 표현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보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들 이코르 암초라는 것이 주인공, 그 다음에 나오는 다섯 가지 표현들은 조연, 엑스트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들 이코르 암초라는 표현 정확히 어떤 뜻일까? 일단 기본적으로 암초라는 표현을 딱 들으면 느끼는 게 있지요. 이단들이 초대교회에서 암초 같은 역할을 한다. 암초처럼 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암초를 만나서 좌초되고 파손되는 것처럼 이단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을 좌초시키고 망가뜨린다 그런 뜻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단들이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을 좌초시키고 망가뜨린다 끝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세 명의 인물을 예로 들면서 가인 그리고 발람 그리고 고라 이렇게 세 명을 예로 들면서 이단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단들이 가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발람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고라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가인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 발람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 고라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은 이단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 믿는 우리 역시, 성도들 역시 저 가인 같은, 발람 같은, 고라 같은 모습을 닮아가면 안 된다. 그들의 모습을 쫓아가면 안 된다. 예,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로 든 이 세 명의 인물, 가인, 발람, 고라, 이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가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예, 오늘 본문에서 예로 든 세 명의 인물 중 첫 번째 인물 가인이에요. 가인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에요. 여러분, 이 이단들이 가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 구체적으로 가인의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가인의 어떤 모습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이 가인이란 인물은요, 성경에서 너무나 강렬한 흔적을 남긴 인물이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인물이 이 가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이단들이 가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성도들이 가인의 어떤 모습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살인죄, 살인의 죄를 떠올립니다. 아하, 가인이 자기 친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이단들도 성도들의 영혼을 죽인다는 것이구나. 가인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구나. 이단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길로 유혹하고 이끈다는 거, 그거 조심하라는 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로라는 그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 TV에서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가인의 예를 든 것은 이단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길로 유혹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유다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은요, 성도들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길로 이끄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러한 이단들의 유혹을 잘 분별하고 경계하고 멀리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인의 예를 든 것은 가인이 범한 살인죄를 비유로 삼아서 이단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유혹한다는 사실, 그것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가인이 보여준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창세기 4장 3절로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지금 읽은 구절은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인류 최초의 예배라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는데,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물, 아벨이 드린 예물은 받으셨는데, 그런데 가인이 드린 예물,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투심이 막 엄청난 질투심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투심에 사로잡힌 가인 결국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엄청난 살인죄를 범하고 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인 유다서가 이와 같은 가인의 모습 중에서 가장 초점을 맞춘 부분 어디일까요? 예. 네. 친절하게 저기 굵은 글씨로 표시해놨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는 바로 저 구절이 유다서가 가인의 모습 중에서 가장 초점을 맞춘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 작년 6월 11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저 구절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셔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는 저 구절을 히브리어 원으로 직역을 하면 예, 밑에 있는 표현이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누구 밭에서? 자기 밭에서. 누가 거둔 곡식을? 자기가 거둔 곡식을. 예,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저렇게 돼요. 근데 자기 밭에서 자기가 거둔 곡식, 가인은 이렇게 자기란 말 연속해서 두 번 나오거든요. 반면에 아벨의 경우에는 자기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달리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떤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떤 건지 압니까? 내가요, 죽어라고 힘들게 농사 지은 겁니다. 내가 이곳 수확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십니까? 지금 드리는 이 예물은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인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인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요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와 같은 가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요. 은혜의식이 실종된 예배. 은혜의식이 실종된 예배라고 정했습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예전에 말씀드렸죠. 자기 중심적인 예배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은혜의식이 실종됐다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수확한 이 곡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수확한 이 모든 곡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이 가인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자기가 드리는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은혜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 상태로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 곡식 내가 어떻게 지었는데, 내가 더위를 무릅쓰고 추위를 참아가며 밤잠을 자지 않고 지은 것인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벨이 지은 것은 받으시고 내가 지은 것은 받지 않으시다니 이럴 수가 있나? 은혜의식이 없는 상태로 예배드린 가인은 아벨을 향하여 질투를 바라며 분노를 폭발시켰고 결국엔 끔찍한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 은혜의식이 없는 상태로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인 유다서가 강조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엔 이단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신앙이 변질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가인처럼 은혜의식이 없는 상태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은혜의식이 없는 상태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말이 있어요. 효경에 나오는 원문장 그대로 말하면 신체발 무수지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 이렇게 됩니다. 그 뜻은 우리 몸은 털 하나라도 부모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으니 함부로 다치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예. 우리 몸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내 몸 왜 내 게 아닙니까? 내 건데. 아니에요. 내 몸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부모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게 핵심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은혜의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의 손길로 붙들어주시고 섭리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은혜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건요, 그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당진 영덕 고속도로, 호남 고속도로 지선이 만나는 회덕 분기점입니다. 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저런 분기점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저런 분기점들, 특히 양쪽 방향으로 갈라지는 갈래길 분기점에서 아차! 실수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분기점에서 아차 실수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면 큰일 나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은혜의식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즉 은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천국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의식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은혜의식이 없는 사람은 천국의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의식이 분명하게 변함없이 자리매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의식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성도, 은혜의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걸어가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의식을 심령 속에 늘 간직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날마다 붙들어주시고 섭리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라는 고백, 무엇보다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값없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은혜의식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성도, 은혜의식을 가지고 인생길 걸어가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